예, 우리 대요리 문답 오늘 80 봅시다. 오늘 86번인가 그러죠. 대요리 문답이요. 이게요. 재미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신앙 고백하고 교회 일꾼이 될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소 요리 문답을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우리 받는다 이렇게 서약하거든요. 그 대요리 문답인 거예요. 이 대요리 문답은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살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고 죽어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벗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죄의 형벌,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풀어해방하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으로서의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죽음을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요, 이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57번부터 저기 81번까지는 살아서 누리는 은혜. 예수 믿어서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제 82번부터 90번까지는 이제 죽어서 누리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죽음도 은혜입니다. 죽어서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살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죽음을 사랑하느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유업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을 이 대요리 문답이 가르쳐 주어요. 86번을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는데요. 이게 천천히 읽고 그리고 이 시간에 뭐 깊이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은 한번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넣은 거고 원래 대요리 문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보면 요 괄호 안에는 왜 굴림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게 체가 다른데 그 굴림체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쓴 거고 원래 대요리 문답에 있는 거는 질문과 답만 있어요. 성경 구절이랑. 성경 구절도 제가 조금 보충하는 거는 보충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선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거는 제가 요 여러분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86번. 자,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죽음 후에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될 교통은 무엇입니까? 무형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자신들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자, 시작.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이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무덤 안에서 마치 잠자듯 쉽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만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즉시 주님 품에 안긴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주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영벌을 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즉시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17세기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통 중간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대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믿음의 선조들은 중간기에 대한 고민 별로 없이 그냥 죽음 이후에 즉시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87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87번.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미 죽은 의인과 악인 모두의 보편적인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되고 무덤에 묻혀있는 죽은 사람들의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관이신 그리스도하여 수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도신경 읽을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몸의 부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의인이건 악인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각주 395번 보시면 각주 395번 거기 보면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가 좀 작기는 하지만 395번이에요. 각주 위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고 의인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벌어지는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88번을 보시면 88번 그러면 부활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8번 부활 후에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 직후에는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 그때는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고 하는 것을 89번에서 다루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악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 왼편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이 보여주는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무서우면서도 정의로운 정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과 그리스도 또 그분의 성도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며 거기서 그들의 몸과 영혼이 모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 이후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날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구별이 될 거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고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 89번 안에 담아 놓았어요. 90번에는 의인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날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속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서 의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으며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그 다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갔네. 그 다음 슬라이드 없어요? 방송실 고생 많이 해요. 그죠? 박수 한번 쳐주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슬라이드를 보시나요? 유인물 보시나요?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시작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와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토록 직접 대하는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형교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될 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현세에 누리는 복이 있는데요 내세에 누리는 복이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내세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사실 그거를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지금 믿음 안에서 누리는 삶의 연장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연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죄와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고 하신 그런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내는 그런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이 맨날 먹고 노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할 일 없이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창조적인 일, 온갖 생산적인 일, 온갖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삶은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되게 계속 더 아름답게 꽃핍니다. 계속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요 점점 더 아름답게 꽃피고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삶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영광을 덧입는다는 것은요 그걸로 딱 완성 이렇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자라날 그런 어떤 소망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일에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자면 앞서간 증인들이 있어요. 그 앞서간 증인들 우리가 그 앞서간 증인들 요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앞서간 증인들의 목록을 우리가 쭉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앞서간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셨는가? 그리고 이게 이제 히브리서랑 맞물리는데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비하 그래, 낮아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귀 높아지심.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려 주시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이 대요리 문답 앞부분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 교통 누리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교제, 교통은 이를테면 의롭다 하심.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가지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은 연약하지만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연약함을 자꾸 묵상할 게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내 연약함을 자꾸 묵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아성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아성찰하는 게 아니고 말씀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아성찰하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자아성찰을 많이 하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자아성찰을 많이 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아성찰을 많이 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 삶에 대한 자괴감이 늘어나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아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될수록 나는 정말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수록,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내가 잘나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담대합니다. 잘나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담대한 것은 다른 거예요. 교만한 거는요, 제잘난 맛에 큰 소리 치는 거 교만한 거고, 우리의 담대함은 교만이 아니고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디 가서 내놓을 만한 것 없고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 안에서 담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내 뒷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야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나보다 더 잘났지만 별로 뭐 괜찮아요. 이렇게.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시기 질투가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시기 질투. 그리고 힘겨루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면서. 미성숙하면 힘겨루기를 자꾸 하게 돼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게요, 뭐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출세하고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때는 진짜 잘생겼는데 머리 빠지고 나니까 별거 없어요, 이게. 한때는 진짜 제가 거울 보면 야, 이렇게 잘생겼네 싶었거든.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이게 머리를 간추리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 머리가 이렇게 빠졌느냐. 제가 한때는 제 미모에 참 대단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 지나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담대하다가 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뭐 잘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왜냐하면 그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해요. 세상의 지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별거 없습니다. 요즘은 요양병원 제가 신방을 못 다니니까 잘 못 다니는데 예전에 요양병원 신방 다니다가 보면요. 진짜 잘 나가던 사람도 거기에 누워있고 정말 험하게 살던 어떻게 보면 야, 인생이 참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 요양원에 가서 내가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어도 나이 들고 연약해서 누워있으면 똑같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 여러분 그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거 내세우면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거 내세우면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미성숙하고 철 없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내세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약속 부여잡고 사는 거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성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스스로 자처하고 또 내국이나 나그네로 사는 거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 시대의 외국인과 나그네는요 진짜 내세울 것 없는 사회의 비주류, 어디 가나 눈치 봐야 되는 여러분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진 인생이 그 시대의 외국인과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어디 가나 어디 가든지 사람들 눈치 보거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은 사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그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간수가 갇혀가지고 얼마나 뭐 믿음으로 잘 샀는가 이건 묵상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요? 말도 통하지 않는 동네에 그 청소년이 꿈이 깨어진 채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애굽 말 배우고 애굽 문화 배우고 그 사람들 시중 들면서 살았던 삶이 그게 뭐 달콤하고 뭐 행복하고 그런 인생이었겠어요? 그다음에 노예로 좀 노예 생활이 몸에 익었을 법한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몇 년형 이런 것도 없이 죽어야 나오는 그런 감옥인데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서 무슨 삶이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요셉이 하나님 생각하며 산 거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를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우울해져요. 우리는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묵상하고 곱씹는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후에 과거를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거 주목하고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 그 약속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고난이고 왜 어려움일까요?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해결이 되고 내 능력으로 뭐 될 것 같으면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돈을 가지고도 안 되고 여하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물론 기도를 시작하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기도를 시작하면 왜냐하면 이게 항상 시험과 유혹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거를 언약으로 맹세,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리문답 만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거는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약속. 그런데 약속을 우리가 파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파괴할. 그런데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걸 과시하는 신앙이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주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으로 맹세하신 그 약속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거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 번성함, 그 복의 최종적인 어떤 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거를 이제 그 뒷부분에서, 여러분 지금까지가요 196문항인데요 1번부터 90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설명했고요, 이제 91번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91번부터 196번까지인데요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수요일 대요리 문답이 재미없다고 그래요. 죄인들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근데 뭐 수요일 저녁에 제가 무슨 개그 프로그램 한다고 보러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뭐 가르치는지를 공부하려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근데 제가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묵상하면요, 이게 진짜 은혜가 돼요. 저는 와, 이 대요리 문답을 미리 좀 할 걸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듣는데 하는데, 이게 막 그냥 질문 읽고 답 읽고 이렇게 자꾸 가볍게 넘어가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그 제가 밑에 달아놓은 각주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찾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놨잖아요. 이거 복사해서 붙이는 거 이거 일이에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 밑에 각주를 그 문제에 한번 읽고 질문 읽고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하튼요, 91번부터 196번까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을 다루는데, 대요리 문답의 강점이 십계명 해설이에요. 소요리 문답에도 이만한 거 없고요, 다른 뭐 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나 이런 거 중요한 거 있는데, 대요리 문답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게 강점이 이게 대요리 문답에는 십계명 해설이 있는데요. 그게 무려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149번까지예요. 149번까지가 이게 그러니까 60문항쯤 되는 게 전부가 이게 십계명 해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게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게 대요리 문답의 백미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대요리 문답의 엄청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91번 제가 질문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보시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계시하신 순종의 규범이 무엇입니까?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범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그 외의 도덕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요리 문답을 만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거는 말로 안 해도 알 수 있는 삶의 어떤 규모, 삶의 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도록 하나님이 도덕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덕법이 93번에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인간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또 영구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하되 사람의 마음과 성품과 곧 온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하고 의로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덕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원의 법하고 다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법이요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명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규범으로 명료하게 율법의 형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94번을 보시면 94번에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 그 누구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나 거듭난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모, 어떤 도덕적 기준 이것이 유용한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냐? 95번을 보시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그리고 이를 따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알려주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과 자신의 본성, 마음과 생활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알아 겸손하게 되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덕법은요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데 첫 번째로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96번을 보시면 96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도덕법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점은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깨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죄의 상태에 머물고 죄의 길을 갈 때에는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죄로 말미암는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백하면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97번을 보시면 거듭난 사람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히 유용합니까?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일반적인 용도 외에도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유용합니다. 그리하여 도덕법은 그들로 더 많이 감사하게 하고 바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규칙으로 주신 도덕법을 더욱 열심히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율법은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알기는 하지만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덕법은 하나님의 이 옳고 그름의 말씀하시는 그 도덕적 기준은 그 앞에 서면 야 나는 진짜 인간도 아니구나 뭐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대속의 공로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정말 십자가가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의미에서 이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은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도덕법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지를 알게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약도, 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애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도 도덕법, 율법,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계명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네가 죄인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가지고 뭐가 거룩함인지를 보여주셔서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도덕법의 기준이 뭐냐? 대요리 문답은요, 그 도덕법의 기준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98번 보시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두 돌판에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왜 도덕법을 십계명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는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요리 문답은요, 도덕법의 기준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99번 한번 볼까요? 99번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규칙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면서 십계명 해석에 8가지 기준을 쭉 써놓았어요. 8가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한데 이 율법은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순종해야지 7가지, 8가지만 순종하고 1가지, 2가지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덕법은 전부 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순종이 외면적인 것만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한 순종이어야 된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다 순종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순종을 하는데 이를테면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442번 한번 보시겠어요? 442번 각주 442번 각주 72쪽에 있어요. 442번 거기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외면적 행동이 있고 내면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에 의하면 나는 바람핀 적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해라고 명령할 때는, 하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하지 마라고 명령할 때는 안 해야 되지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떤 의무가 명령으로 주어지면 그 반대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금지가 되면 그 또 반대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되는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번 보시면 5번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어느 때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의무라고 해서 언제나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라. 그렇지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해야 될 일이냐? 아니고 위에 있는 권세가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해라,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더 높은 명령, 더 중요한 명령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모든 명령을 표면적으로 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곡식 이삭도 그러면 비벼서 못 먹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지만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으면 건져내야지, 그걸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의무라고 해서 항상 그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순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자기는 주일에 쉬면서 직원한테 일 시켜놓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쉬면 네 집 안에 있는 객이나 뭐 자녀나 노비나 짐승도 다 쉬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쉬겠다고 남 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99번에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그 쭉 나열되어 있는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도리를 잘 듣고 배워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